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지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그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창세기 17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한 번 더 연결되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반으로 자르게 하시고 그 사이를 친히 지나가시며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7장으로 오면 할례를 받게 하세요. 둘 다 공통점이 있죠. 자르고 쪼개 놓으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받으신 후에 이번에는 새 이름까지 주셨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 사라에게는 사라라는 새 이름까지 주시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죠. 즉,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의 자리에서 대신 심판받으시기까지 모든 약속하신 언약 축복을 다 하나님 편에서 오직 은혜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은혜 언약의 약속을 주신 것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동물을 자른 것을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도 하나님이 친히 잘려 나가시기까지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 또 남자의 생식기를 잘려져 나가는 그 할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친히 잘려져 나가시기까지 언약 축복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맹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 언약 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세상 백성들에게서 구별해 내세요. 계속 구별하셨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 19장으로 오면 어떤 사건이 따라오느냐 하면, 이렇게 언약을 맺고 할례를 받게 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언약을 맺지 않으시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 백성들의 삶과 대조해서 보여주시는 사건이 따라옵니다. 할례 받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그런데 할례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 육체의 할례를 할례의 표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가 그렇게 중요한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육체의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참 할례는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표를 육체의 할례로 증거하게 하실 때에 그 육체의 할례가 효력이 있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난 표를 물세례로 받을 때 그 물세례가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나누어지고 그것을 이제 육체 할례를 받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이제 표로 보여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다시 말하면 천국에 속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과 예수님 밖에 있는 사단의 백성들.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할례 받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 보면 성령님의 은혜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천국 백성들의 삶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사단을 닮아있는 세상 죄인들의 삶을 누구로 보여주실까요? 이제 19장으로 가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의 삶으로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과 교회,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세상.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삶을 대조해서 보여주실 때 한 가지 내용으로 보여주세요. 이 두 부류의 삶이 어떻게 대조되어 나타날까요? 어떤 삶으로? 바로 나그네 대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세요. 두 곳 다.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천사들을 기쁘게 영접하고 마치 종과 같이 섬기며 대접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인들, 다음번에 보겠지만 이들을 영접하지 않았고요. 아니, 영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들을 통해 오히려 자기들의 유익과 정욕까지 채우려고 했어요. 다 빼앗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예수님의 교회와 그렇지 않은 이 세상의 현실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사건이 둘로 나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마침내 약속의 아들을 얻는 축복이 임하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것이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있게 될 현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내가 다시 올 때에 무엇을 믿음으로 보겠느냐?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를 대접한 것을 믿음의 증거로 삼고 그들은 영생에,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벌에. 마태복음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같은 현실이 미리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형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고 대접하는가로 우리 믿음의 증거를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고요. 결국 형제에게 한 것을 하나님께 한 것으로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중에서 아브라함의 삶부터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의 삶.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새 이름을 받은 후에 가나안 땅의 가장 뜨거운 시간, 그죠? 거기 사막지대였잖아요. 정오쯤에 자기 장막문에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세 사람이 맞은편에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전체 18장을 보면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른 둘은 천사들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구약에서도 나타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로 보냐 하면 구약에서부터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서 사역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보게 되죠.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도 여호와의 천사,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라는 뜻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 사역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분들을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아보았는가는 확실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들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지 마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라는 호칭이 꼭 하나님께만 쓰이는 호칭은 아니에요. 당신은 남편을 향해서도 상전을 향해서도 또 상대방을 높일 때도 이 주라는 호칭을 썼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도 주, 내 주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신 것으로 알게 되고 언약 축복의 약속도 다시 받게 되지만 처음에는 그저 자기 집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상전처럼 여기고 종과 같은 모습으로 섬기며 대접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는가를 잘 볼 수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평소에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가를 볼 수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2절부터 보시면은요.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의 고령이었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 오래 살았다고 해도 100세면은 고령이었겠죠.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가 지나가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먼저 그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제발 나로 하여금 좀 섬기게 해달라. 그리고 몸을 땅에 굽혀 마치 종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대접하고 섬기게 해줄 것을 오히려 부탁했습니다. 그 나그네들이 와서 우리를 좀 머물게 해달라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듯이 섬기려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그네들이 이것을 기쁘게 허락해줍니다. 뭔가 바뀌었죠 모습이. 예? 나그네들이 이것을 기쁘게 허락하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 안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음식을 마련하게 했고요. 좋은 송아지를 잡아 버터와 우유와 함께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최고의 음식으로. 그리고 그 나그네들이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을 씻고 나무 그늘 아래 쉬게 하며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까지 대접했다라고 표현하죠. 즉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들의 몸과 마음의 모든 피로를 자기가 먼저 가서 채워주기 위해 기쁘게 섬겼다는 거죠. 손님 대접.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왜 이것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그네가 왔을 때에는 섬기려는 모습으로 나아갔을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지나가는 나그네였잖아요. 언제 다시 볼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즉, 이렇게 대접했다고 해서 다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에는 의문이 있었다는 거죠. 즉 아브라함에게 다시 신세를 갚아줄 수 없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는가? 성경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이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형제 사랑.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를 향한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형제 사랑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았고 이로써 천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대접하였다.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을 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천국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하나님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증거했고 그것이 손님 대접, 나그네 대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로써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에도 말씀하시기를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을 같은 걸로 말씀하세요. 손님이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외인들. 그렇다면 형제 사랑하고 나그네 대접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특별히 형제와 나그네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습니다. 형제 사랑과 나그네 대접은 같은 겁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육체적인 가족이든 내 이웃과 친지든 누구든 예수님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한 형제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 형제들이 다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는 천국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이라는 겁니다. 한 천국 가족으로서 함께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는 형제들을 적극적으로 대접하고 종과 같이 낮아져 섬기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천국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죄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에서 그날까지 서로 나그네로 대접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나그네의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삶이 이렇게 나타나야 할까요? 다른 모습이 아니라 왜 이렇게 나타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알려주실까요, 하나님은? 형제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졌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새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 새 마음도 누군가 갖고 있는 마음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결국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누구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뜻일까요? 예. 온전한 형제 사랑으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대접하며 섬기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즉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증거하며 나그네 된 형제들을 종과 같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영광을 미리 증거하고 있고 천국의 삶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증거로 삼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을 알려주시고 이것을 명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따라 그죠?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났잖아요. 새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명하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명하시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 가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 나를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도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신 자들, 즉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그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쭉 보면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과 같이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마음이라 알려주십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던 우리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영생하는 떡과 음료로 내어주시며 생명을 얻게 하셨고 예수님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쉼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가장 좋은 송아지와 버터와 우유로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 쉬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피, 가장 최고의 음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접하시며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의 집 천국에 들어가 쉼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걸로 알려주세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것도 대접을 받을 만한 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미워했고 대적했고 아니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수 같은 죄인들을 대접하시되 여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대가를 바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그렇게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명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함께 천국 나그네로 부르심을 받은 형제자매들을 종과 같이 낮은 모습으로 겸손히 섬기고 대접하며 그들의 필요를 영적이든 육적이든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잘해주는 자들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들에게도 아니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원수 같은 자들에게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내가 낮은 자들이라고 여기는 자들에게도 그보다 더 낮아져 섬기는 겁니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다
다시 되갚아주든 다시 대접을 해주든 안 해주든 이것이 천국 백성들이 나눠야 할 성도의 교제라는 거죠. 그리고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것이 모든 율법의 본질이라 알려주세요.
율법의 본질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은 결코 나눠질 수 없는 하나된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가장 가깝게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로 맺어주신 우리 천국의 한 가족들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웃이 이제 확장돼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고 형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반영이라는 겁니다. 이 둘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형제 사랑은 꼭 나그네 대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 형제를 미워하고, 아니 대접하려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섬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고 나는 저 인간하고는 대화도 하기 싫다. 나와는 상관없는 자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삶을 우리 자리에서 온전히 사신 분도 누굴까요? 온전히 살아주신 분도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어디에서 완전히 드러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결국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종과 같이 낮아져 섬기시며 우리를 대접하시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형제들을 종과 같이 낮아져 섬기며 대접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예수님의 영광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세상 죄인들과 구별되는 거죠.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장하는 원리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일에도 살펴보았듯이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도라는 겁니다. 이름만 가진 자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이름이 의미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리고 성도, 천국에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구원을 이루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은 형제 사랑과 나그네 대접 이라는 것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닮은 마음과 그가 속한 천국의 삶을 이렇게 형제 사랑과 나그네 대접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 끌려서 아니죠. 힘에 넘치도록 자기가 즐겨 자원하여 언제든지 섬기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 역사를 돌아보면은요, 이 나그네 대접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백성들에게 먼저 베풀어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항상 구원 역사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전에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또다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 영접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거하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대접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것도 그거였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과 은혜도 늘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나그네 된 자신을 대접해 주신 삶.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생의 삶이 끝날 때에도 하나님은 천국에서 아브라함을 영접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도록 아브라함을 대접해 주실 겁니다. 모든 천국의 가장 좋은 축복들로. 그러니 아브라함 자신도 나그네를 영접하고 대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자기 삶으로 심써 자원하여 즐거이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왜?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헌금이었습니다. 예배와 헌금이란 이런 삶을 얘기하는 거죠. 나그네 대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신 명령, 계명이 이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었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에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었었다. 그런데 내가 그 나그네 된 너희를 사랑하여 식물과 의복을 주었다. 살아갈 본향 땅도 주었다. 그것도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와 영접해 주시고 광야에서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결국 약속의 땅으로 데려와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여 너희도 함께 나그네 된 자들에게 내가 먼저 너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라. 우리도 애굽이 가리키던 죄와 사망과 이 세상에 속한 삶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이 나그네 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본향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셨고 지금도 대접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닮은 삶 증거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듯 기쁘게 형제 사랑으로 나그네를 대접하게 되는 거죠. 형제 여러분, 이 모습이 아브라함에게서 드러나고 있고요. 구원 역사 속에서 계속 드러나죠.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적이 있어요. 이방 여인 라합.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멸할 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라합을 이제 구원해 내시죠. 그런데 라합을 구원해 내실 때 라합의 믿음의 증거로 삼으셨던 것이 있어요. 뭐였죠? 라합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자기 형제로 여기며 나그네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을 그렇게 증거하여 심판에서 건져졌어요. 보아스, 나그네 되었던 나오미와 룻을 돌아보고 대접했죠. 그래서 그 믿음을 증거했고 하나님이 결국 룻과 보아스를 통해 다윗을 다윗 왕을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구약 성도들의 나그네 대접의 삶이 가르치던 바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온전히 성취되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로 우리 피로 채워주시며 우리 구원 이루시고 결국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뚜렷이 누리는 날이 있죠. 성찬. 예수님이 우리를 대접하시는 날. 천국에서 누릴 그 현실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함께 형제로 불러주신 이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함께 나그네 된 형제를 기쁘게 나의 형제라 영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들 중에는 내 형제라 영접하지 못하겠다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과 같이 겸손히 낮아져 그들을 섬기고 대접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절대 낮아지지 않고 높아져 그저 정죄하고 미워하며 살아가겠다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형제들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 즐거움으로만 만족하려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를 구원하신 현실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나그네 대접.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가장 먼저. 가장 먼저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어딜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부터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쁘게 자신의 형제로 내 형제라 영접해 주시고 죽기까지 겸손히 섬기시며 나의 모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것, 하늘나라의 모든 좋은 축복들로 먹여주신 것 먼저 깊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십자가로 가야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곧 천국에서 나를 기쁘게 영접하시고 대접해 주실 현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형제를 사랑으로 영접하고 대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천국 복음이 우리로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아시죠? 스데반. 스데반이 죽기 전까지 자기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며 섬기고 대접하는 삶을 살아간 겁니다. 사실은. 그죠? 왜? 끝까지 예수님을 줬거든요. 말씀으로. 그런데 스데반이 봤던 것이 있어요. 뭘 봤죠? 천국에서 천국 문을 열고 서서 자기를 영접하고 대접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 같은 원수 같은 죄인도 영접해 주시고 서서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서서 이들을 영접했고 대접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좌에서 내려와 서서 자기를 영접하고 대접하려고 어느 정도로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그 원수 같은 자들을 예수님을 죽기까지 주면서 대접하다가 가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재밌죠? 이 말씀이.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말씀 생각나세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방금 읽은 구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형제 대접이라는 거죠. 그 형제 대접, 나그네 대접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모든 율법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천국 백성의 삶, 사랑으로 대접하는 삶. 대접, 단순히 음식 가지고 나가서 사주라 이런 소리가 아니죠. 형제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그것을 늘 채워주려는 마음으로 형제의 즐거움을 위해 겸손히 낮아져 섬기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 대접하는 자체가 기쁨이고 형제의 필요에 민감해서 언제든지 자원하여 즐거이 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누리셨던 기쁨에 참여하는 것. 그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집사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 우리가 집사님을 세우는 복된 또 날이 있죠. 집사사역이 뭐하는 건가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의 사역, 형제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채워주는 사역, 집사님이라는 직분을 주셨지만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함께 참여하여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채워주며 함께 나그네 된 형제들을 대접하며 같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주셨음에도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해요. 왜? 우리의 죄성과는 완전히 반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 모든 율법의 본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또 있죠. 우리가 율법을 생각하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현실, 천국 현실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기도 하지만 율법이 알려주는 첫 번째 내용은 뭐죠?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죠. 즉,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남을 대접하려는 삶을 살지 않았고 아니 그런 마음은 요만큼도 없고 항상 대접만 받으려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이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요. 우리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자신을 먼저 즐겁게 하려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누가 나를 대접 안 해준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우리예요. 대접할 때도 있지만 그것도 다 순전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다시 나를 대접해주지 않으면 나는 그렇게 했는데 왜 나를 다시 대접해주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이어오는 우리가 다음번에 보겠지만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의 삶이고 우리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살아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우린 소돔과 고모라 생각하면 그저 이런 천사들 데리고도 남색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려는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 땅에는. 우리는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없다. 죄와 싸우라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고 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내 형제들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보다는 내 형제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 즐거움보다는 내 형제들의 즐거움을 위해 그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세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살아가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그 목적으로 새롭게 주셨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를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늘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영접하고 대접하셨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대접하기 전에 먼저 할 게 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나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내 옆에 앞뒤의 형제들을, 성도들을 내 형제로 영접하는 겁니다. 내 형제로 받아주는 겁니다. 나의 형제라 고백하는 겁니다. 이 교회로 부르신 성도들을 내 형제로, 내 자매로 영접하지 않고 어떻게 형제 대접이 따라올까요? 영접하지 않고 대접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어떤 도리?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 한 교회에서 이 내 앞뒤에 옆에 모든 성도들을 내 형제자매로 먼저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섬기는 것이 따라오죠. 그냥 나랑 나처럼 같은 교회 다니는 분 정도로 여길 수 없다는 거죠. 교회는 같이 다니지만 나하고는 별로 맞지도 않고 아니, 나랑 상관없는 자로 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저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도 나누고 갈라 형제된 것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저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이 주장하는 원리로 교회 안에서도 교제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맺어주셨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먼저 우리가 서로서로를 형제자매로 바라보고 저들도 나처럼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함께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사랑으로 대접하고 섬기고 세워주며 살아가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들 됐잖아요. 그러면 서로서로 형제 자매들입니다. 천국 가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가 두 구절의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Matthew chapter 25 verse 34 through 40.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한 군데만 더 가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 Hebrews chapter 13 verse 1 and 2 아까 읽었던 구절이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하고 16절 가보겠습니다.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된 우리 형제를 영접하고 대접한 것을 예수님께 한 것으로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한 것을 예수님께 한 것으로 그것도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굴까요?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로 여겨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대접하기 싫은 자들, 정말 영접하기 싫은 자들, 그들에게 한 것을 나에게로 한 것으로 여기신다. 그리고 우리가 드릴 제사, 예배의 삶을 뭐라고 하세요? 형제 사랑하고 나그네 대접하는 삶으로 알려주시고 이를 위해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마음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 같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예배는 이런 겁니다. 그저 주일 예배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이 고난받기까지 이 대접하는 삶을 사셨으므로 우리도 고난받기까지 대접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라. 곧 우리가 예수님의 영접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접해 주실 날이 옵니다. 스데반처럼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천국문 여시고 보좌에서 일어나 서서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고 대접해 주시려고 정말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며 서서 계십니다. 그 현실을 바라보시며 끝까지 우리를 형제로 받아주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악들 다 버리시고 형제로 영접하시고 형제 사랑과 나그네 대접으로 기쁘게 즐겨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형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서로 형제가 되게 하시며 서로 섬기고 대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이렇게 영접하고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그저 내 유익과 내 생각과 내 소견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해주시고 이 죄에서 돌이켜 더욱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아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형제를 영접하고
나그네 대접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22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